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인데, 30장은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가 배경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30장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제 아말렉의 전투가 배경인데, 30장 초반에 보면 마침 다윗이 거주지에 없을 때 아말렉이 다윗의 거주지를 기습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 내용이 3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 일행이 와서 봤더니 거주지는 다 불이 타고 그리고 여자아이와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이 아말렉이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 일행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아내와 이제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제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추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 30장 9절에 보면 다윗 일행의 전력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30장 9절 중반에 보면 몇백 명이라고 나오죠? 다윗 일행은 6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해야 되는데, 자, 그와 상대할 아말렉 군대는 몇 명인가? 자, 17절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의 규모를 대략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결론부터 말하면 나중에 이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다 추격하고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17절에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한 36시간 정도 되죠. 이 36시간 동안에 아말렉 군대에서 목숨을 건지고 도망한 소년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오죠?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아말렉 군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유추해 볼수 있는데, 아마 이 아말렉 군대의 총수는 도망한 소년의 400명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최소 몇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을 추격할 다윗 일행은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600명 중에서도 200명은 전투에 나설 수 없어서 200명이 빠지고 400명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나마 600명 중에서 200명은 지쳤고, 그리고 사실 그 400명도 이미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간 가족을 찾으러 가는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기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다윗 일행이 나중에 아말렉을 크게 쳐서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19절을 볼까요? 자, 19절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그러면 어떻게 무슨 원인 때문에 다윗이 이겼을까요? 다윗 일행이 전력이 우세해서 이긴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승리 원인을 한번 비교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울 왕과 한번 아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8장으로 가보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도 위기가 한번 찾아오는데 28장 4절에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부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왕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이죠. 자, 그러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사실 그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자, 28장 8절에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위기가 오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찾죠?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늘 본문 30장에서 시글락이 다 불타고 없어지자 가장 먼저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울과 대비가 되죠.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자, 8절을 다시 한번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 때 반응이 다르죠. 일부러 사무엘상 기자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다윗처럼 위기가 오면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0장 11절부터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 본문을 읽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침 그렇게 아말렉을 쫓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병들고 죽게 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데 마침 그를 돌보아 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도와준 게 아닌데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인 애굽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아말렉의 근거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아말렉 진영을 급습해서 모든 빼앗긴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21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2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자, 이 배경을 가지고 2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이. 자,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다윗이 뜻하지 않은 승리 이후에 거주지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일종의 개선 장군 행렬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다윗 일행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21절에 누구라고 말하냐면 전에 600명 중에 피곤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200명이 다윗 일행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0명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냥 거주지에서 편하게 쉬고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24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24절을 보면, 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자,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전장에 내려갔던 자가 600명 중에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 일행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일행의 그 개선 행렬을 맞이하러 나오자 비록 그들이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좋잖아요.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고 모두가 이제 파티를 벌여야 되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자, 22절에서 이런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그들의 불평불만을 22절을 통해서 볼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 400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만 고생했지 않냐. 그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 우리만 나가서 고생했고 저들은 그냥 편하게 있었으니까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그저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 게 더 공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보통 고대 근동 전투에서 전리품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통상적인 우리의 가치관과도 맞아 보입니다. 아니 당연히 고생한 사람만 가져가는 게 맞지 고생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전리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해라는 생각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 그들의 불평불만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안에 이런 표현이 담겼죠.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 말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원리를, 이 동일 분배 원칙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동일 분배 원칙이 일시적 원칙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대적인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자, 26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명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총 13개입니다. 13개의 유다 성읍을 언급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전에 모두 아말렉에게 노략당한 다윗의 동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아말렉을 공격했던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들 역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한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과 그리고 13개 유다 성읍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 원리를 대대적인 원리로 격상시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표현이 22절에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400명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 짐을 지킨 200명에게 똑같이 전리품이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온 전지적 작가인 사무엘 기자의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서 갑자기 화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전지적 작가가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아주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지금 읽었던 22절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갑자기 전지적 작가가 들어와서 바로 그들은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량배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세 번역과 어떤 다른 버전에서는 좀 이 부분을 다르게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벨리는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없음이라는 뜻이고, 야알은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합성어인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가치 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존재야라고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을 지칭할 때도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인데,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동일한 단어를 고유 명사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서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벨리알은 히브리어 벨리알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죠.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마귀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고유명사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일반 유대 문헌이나 다른 고대 문서에서 보면은 이 벨리알을 사탄을 뜻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표현을 잇대어서 생각해 본다라면 다윗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21절은 이때로부터로 시작을 하죠. 자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가 마태복음의 본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분기점이냐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자 그러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2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꾸짖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탄의 의도와 목적에 미혹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베드로가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가 틀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가 지금 걸림돌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30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량배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가 틀어진 자들입니다. 다시 본문 사무엘상 30장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0장 22절에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량배들이라고 전지적 작가인 사무엘 기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 맞서서 그 불량배들에 맞서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왕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에 오르진 않았지만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보통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죠? 한 사람, 다윗, 그의 위대함,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그에게 승리 원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30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곱씹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장은 인간적 승리, 관대함, 능력의 이야기다. 이 장은 다윗의 이야기다. 그렇지만 다윗의 힘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는 6절에 의존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확인하여 주시는 8절에 의존한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지만 30장 6절에 보면 한번 6절을 볼까요? 다윗이 다급할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찾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앞에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말렉을 급습했고 그 급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생 배웠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인생을 짧게 한번 돌아보면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죠? 골리앗과 싸웠을 때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합니다. 이 당시 이제 골리앗이 제안했던 전투는 1대1 전투였는데 일종의 대표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흔했던 전투 방식인데 보통 이제 A와 B 나라가 이렇게 전투를 할 때 하기 전에 대표자 한 명이 나서서 대표자끼리 싸움을 해서 그 대표자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방식. 그런 방식이 대표전의 방식인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대표전을 제안한 겁니다. 철옥 갑옷을 입고 2m가 넘는 큰 키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죠. 1대1로 나랑 붙을 이스라엘 사람 나와봐.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군인도 아닌 목동에 불과한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누가 이기죠? 다윗이 승리하죠. 그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기는 저급한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파헤쳤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기는 상상력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상상력을 향해서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급한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저급한 상상력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기는 곳에서 다윗은 결코 유력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 7에도 들지 못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듣보잡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자신에게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이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왕에 오르기 전에 평생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다윗은 힘이 모자란 400명과 나가서 싸움에 이겼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200명과 나가도 10명과 나가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리알, 불량배들은 거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가 전지적 작가가 훅 치고 들어와서 그들을 불량배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은 소년 다윗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따르면 저급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3장 14절입니다. 사사 에훗이 등장할 때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무려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15절에 보면 에훗을 등장시키는데 에훗을 뭐라고 표현하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왼손잡이는 태생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을 쓴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에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거죠. 31절도 동일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훗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가 삼갈인데 삼갈이 누구를 무찌르냐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요. 뭘로 죽인다고 되어 있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국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국가에 불과했고 블레셋은 감히 맞설 수 없는 최첨단 무기인 철기 무기를 보유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 군사 600명을 삼갈이 무기도 아니고 그저 소모는 막대기,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그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와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0명과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리알은 어떤 자들이냐면 삶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놓친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불신자나 희대의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임을 놓치는 자, 은혜를 은혜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벨리알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손을 가진 에훗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린 늘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왼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그런 삼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 중에 축복송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종종 부르던 축복송이었어요. 형제님 안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네. 정말 짧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사이지만 그 가사가 저에게는 참 많은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변변치 않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 부족한 막대기에 불과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막막함이 가장 앞서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너가 지금까지 은혜로 오지 않았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꼼수 쓰지 말고 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고 바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을 해라.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제가 반복해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교회의 기도문인데 제가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주 앞에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못난 자로 남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못난 자로 남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긴 삶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남포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등록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총무과에 불려다니는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과 또 그 당시 정창균 교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등록금을 내지도 못하는 저를 또 은혜로 거두어 주셨고 또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분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지만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평생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